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9일 이란 핵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협상이 열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유엔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 핵 협상 대표들은 막바지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합의가 임박했다면서도 합의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면서 이란이 요구하는 유엔 무기 금수 조치 해제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관리들은 그러나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해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할 경우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 장관은 협상 당사국 간 개별 협상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마지막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흥경제국 5개 나라로 구성된 브릭스 정상회의가 9일 러시아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폐막됐습니다.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 정상들은 이날 러시아 중부도시 우파에서 만나 새로운 신개발은행을 출범시켰습니다. 브릭스가 설립하는 신개발은행 본부는 중국 상하이에 설치되며 자본금 1000억 달러는 회원국들이 20%씩 분담키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주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신개발은행과 위기대응기금 창설 과정이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브릭스 정상회의 앞서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지우파우세프 브라질 대통령, 그리고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호주의 앤드류로 무역장관은 9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가 앞으로 3주에서 4주 안에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PP 협정은 지난달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신속 협상권을 부여받으면서 올해 안에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룹 장관은 호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이 신속 협상권을 가지는 것이 결정적인 일이었다며 3주에서 4주 뒤 협상 대표들이 다시 만나게 될 때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룹 장관은 그러면서 이때 최종 협상이 잘 진행돼 합의 단계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는 중국이 배제돼 있지만 호주와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그리고 베트남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군이 참여하는 말라바르 합동 해상 훈련이 오는 10월 인도양 벵갈만 일대에서 실시됩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9일 일본 정부가 이번 합동 훈련에 해상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벵갈만에서 실시되는 말라바르 훈련에 일본 해상 자위대가 참여하는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8년 만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3국은 인도양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에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과 정찰기들이 참여해 미국 인도 해군과 함께 대공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의심 선박 조사와 수색, 구조 훈련 등에도 참여합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미국의 척 블레이저 전 집행위원을 영구 제명했습니다. 블레이저 전 위원은 미국 사법당국에 자신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피파 비리 사건과 관련해 미 검찰에 협조해왔습니다. 피파 윤리위원회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블레이저 전 위원은 피파에서 여러 비리를 저질렀다며 영구 제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대체로 막다가 낮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편안한 잠 주무셨습니까? 7월 10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제가 종종 인사드리면서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슴 훈훈한 얘기들 간간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평생 잊지 못할 만큼 감동을 받았던 순간이 언제셨나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뭉클하고 행복하고 그러시죠. 미국의 한 가정에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일이 생겨서 화제입니다. 매우 특별한 생일을 보낸 미국의 어린이 이야기가 영국 언론에도 소개가 되고요. 네티즌들의 마음을 적셔주고 있는데요. 아마 저도 이 꼬마 같은 생일을 경험해보지 못할 것 같아서 부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올해 10살 난 소년의 얘기인데요. 이 소년이 언어 장애를 겪고 있어서 남들과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친구가 한 명도 없는데요. 이 소년의 엄마는 늘 아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아들의 생일을 특별하게 해주자는 마음에서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엄마도 보통 미국인들처럼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사용하는데요. 이 페이스북에 아들의 생일을 축하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공개로 불특정 다수에게 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의 생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엄마의 심정을 자기 일처럼 느낀 300여 명의 축하객이 이 소년의 집에 한아름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4시간을 운전해서 왔더군요. 비행기로 소포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고요. 소년의 엄마 아빠는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사랑을 선물해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는데요. 아마도 서로 모르는 사이로 만난 축하객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임이 분명한데요. 평생 받을 선물보다 더 많은 선물을 받은 행복한 소년 못지않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돌아갔을 겁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를 알아보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오늘 미국 50개 주를 가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33도에 더운 여름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알아볼까요? 대체로 막다가 낮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1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최고 24도에서 3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오후에 구름 많겠고요. 22도에서 33도 기온 분포. 신의주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22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오후에 역시 구름 많습니다. 22도에서 31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캐런 안의 노래입니다. Not Going Anywhere 들어보시죠.
is why I always wonder. I'm a pond full of regrets. I always try to not remember rather than forget. This is why I always whisper. When vagabonds are passing by, tend to keep myself away from their goodbyes. Tide will rise and fall along the bay, and I am not going anywhere. I am not going anywhere. People come and go and walk away,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이 논란 많은 남부연합기 철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고요. 네. 이어서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운 공정주택 규정을 발표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미국 커피점들이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몇 시간이고 앉아 자리를 뜨지 않는 손님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정부 청사 앞에 걸려있는 남부연합기가 드디어 내려지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하원은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에 이 남부연합기 철거안을 승인했습니다. 자, 문제의 남부연합기를 철거하려면 주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요. 94대 20이란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한 겁니다.
네.
앞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은 지난 7일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표결을 붙여서 36대 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상원에서는 쉽게 통과됐지만 하원에서는 통과가 그리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하원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가 됐네요.
예, 여러 개정안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개정안 가운데는 심지어 주청사 꼭대기에 걸려있는 미국 국기를 거꾸로 달자는 안까지 있었는데요. 오늘 18일에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쿠클룩스클랜이 주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의원이 그때까지 이 철관 처리를 미루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13시간이 넘는 격렬한 토론 끝에 8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 한 여성 의원이 철거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키자면서 이 눈물로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까지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40대 여성인 제니 훈 하원 의원인데요. 훈 의원은 4분간 발언하면서 증오의 상징인 남부연합기를 철거하려는 이 의미는 이래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남부연합기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찰스턴 총격 사건으로 숨진 클레멘타 핑크 크니 목사의 부인과 두 딸들을 모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소리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자, 이 눈물의 호소는 토론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으면서 남부연합기가 철거되는 이 결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남부연합기를 내리자고 주장한 이 제니 혼 의원이 실은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연합의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데이비스의 후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 움직임이 여론의 압박 때문이기도 하지만은요, 니키 헤일리 주지사에도 또 한 몫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앞서 헤일리 주지사가 남부 연합기를 철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헤일리 주지사의 반응 어떻습니까?
예, 헤일리 주지사는 철거안이 하원에 통과하자 즉각 이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헤일리 주지사는 오늘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날이라면서 상처를 치유해가는 가운데 진정으로 주민 모두를 단합시키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헤일리 주지사는 9일 오후 4시에 남부연합기 철거안에 서명을 하게 되고요. 금요일 10시에 이 남북연합기가 공식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 철거된 깃발은 주청사 인근에 있는 박물관에 보관됩니다.
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있는 흑인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지 3주 조금 지나서 이 남부연합기가 내려지게 됐는데요.
네.
흑인교회 총격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남부연합기를 철거하자는 안은 의회에서 뭐 논의조차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에 20대 백인 청년이 흑인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9명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요.
네.
이 체포된 용의자 딜런 로프는 백인 우월자로 알려져 있었고 또
예.
로프가 남부연합기를 들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남부연합기를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진 겁니다.
네, 이 남부연합은 노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 연방에서 탈퇴한 남부주들의 연합을 말하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19세기 중반에 남북전쟁이 일어난 건데요.
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부연합기는 남북전쟁 당시 남군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 부대의 전투깃발이었습니다. 이 남부연합의 공식 깃발은 아니었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 남부연합을 상징하는 깃발로 널리 쓰여왔는데요.
네.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최초로 연방에서 탈퇴한 주였기 때문에 남부연합기에 대한 자부심이 그 어느 주보다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은 이 남부연합기를 불편하게 생각해 왔는데요. 남부연합기가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헤일리 주지사도 남부연합기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운 공정주택 규정을 발표했네요.
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가 주거지에 만연한 인종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주택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 규정은 미국의 각 도시와 지방당국이 인종차별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주택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걸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미국에는 공정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이 공정주택법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68년에 공정주택법이 발효됐는데요. 자, 이 법은 주택을 사고 팔거나 임대 또는 융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인종이나 성별, 가족 상황 등에 따른 불평등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방당국과 도시들이 이 법망을 교묘히 벗어나 여전히 차별을 불러오는 주택 정책을 시행하면서 완전한 주거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자,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과감한 주택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네. 새 주택 규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주택도시개발부는 센서스 인구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이 방대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자, 이 자료를 보면 어느 동네가 빈곤과 인종차별이 겹치는지, 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에도 좋은 학교가 있는지, 또 가용주택이 없는 마을은 없는지 등을 자세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당국자들은 어떻게 지역 간의 빈곤과 인종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건데요.
네.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등하고 균형 잡힌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거지요. 자,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도시나 지방은 정부 주택기금이 중단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새 규정에 대해서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직접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네요.
예, 이 훌리안 카스트로 장관은 이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동네의 우편번호 때문에 꿈이 제한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새 규정을 이해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자, 그러면서 앞으로 이 새 규정이 잘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지역 당국들 과 이 굳건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새 규정이 발표되기에 앞서서요. 연방 대법원에서도 이 주택 공정법과 관련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2주 전에 연방 대법원은 정부 기관이나 기업이 인종 차별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차별적인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공정 주택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그런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주택 규정까지 내놓으면서 인권단체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협회의 힐러리 쉘턴 워싱턴 지부장은 이번 규정이 주거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전국 공정주택협회의 데비 골드버그 부회장은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 5살 이하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소수인종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지 못한다면 결국엔 미국이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새로운 주택 규정을 환영했습니다.
네. 하지만 보수층에서는 새 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예, 보수주의자들은 이번 규정이 이미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 정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방 당국에 또 다른 지침을 주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방 하원들은 또 이 새 주택 규정 실행을 위한 예산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 애리조나주 출신의 공화당 폴 고사 하원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공정성이라는 미명하에 미국의 모든 지역을 똑같이 만들겠다는 유토피아적인 공상을 실현하기 위해 급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게 됐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 요즘 북한에서 이 커피 전문점이 인기라고 하죠. 아,
네.
커피를 좋아하는 미국에서는 커피점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국의 커피점들이 요즘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죠.
네. 자, 여러분은 커피점에 가면 뭘 하십니까? 당연히 커피를 마시고 같이 간 사람과 대화를 나눈 후에는 가게를 떠나게 되겠죠.
네.
자, 그런데요, 미국에서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하루 종일 가게에 죽치고 앉아있는 손님들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이 커피점에 휴대용 컴퓨터인 노트북을 가져와서 커피가 다 식을 때까지 몇 시간이고 앉아서 개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자, 식당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캠퍼스, 그러니까 야영객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하루 종일 커피점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커피점 주인들이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커피점에서 일을 할까요?
네. 미국에서는 이 자택근무를 하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하루 이틀 정도는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원격 근무를 하는 직장인이 많은데요.
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집에서 혼자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하고 왠지 집안일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찾은 돌파구가 바로 커피점입니다.
네.
요즘 미국에선 웬만한 커피점에 다 이 노트북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또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도 깔려있기 때문이지요. 자, 거기다 이 커피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이 커피를 내리는 소리 등이 오히려 일을 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고요. 무엇보다 옆에 손님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기부여도 받는다는 겁니다.
네. 뭐 손님들로서는 커피 한 잔 하면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은요. 여러 손님을 받아야 하는 가게 주인들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합니다. 이 가게 주인들은 이 손님이 없는 한간 시간대는 상관이 없지만 네. 이 손님이 몰려드는 시간에는 몇 시간씩 앉아 있는 게 이 가게 운영에 지장이 된다는 입장인데요. 자, 그래서 일부 가게들에서는 이 주인이 직접 나서서 이 몇 시간을 앉아 있는 손님을 찾아가 정중하게 좀 자리를 비워줄 것을 요청하거나
네.
무료로 인터넷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해서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인터넷을 끊어버리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손님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내 돈 주고 커피 사 먹고 좀 더 앉아서 일하는데 왜 그러냐 뭐 이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가게 주인들은 손님들이 상당히 불쾌해하고 가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기도 한다고 털어놨는데요.
네.
하지만 정상적인 가게 운영을 위해선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커피점은 개인의 공간이 아닌 공공의 장소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심리 전문가들이 커피점에 찾는 사람들의 행태를 연구해 본 결과 커피 한 잔 값에 지불하면 그 돈에 커피 값뿐 아니라 자리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잠시나마 커피점을 공공의 장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공간으로 여긴다는 거지요.
네. 자, 이런 손님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커피점들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예 커피점의 일부 공간을 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회원제를 도입해 매월 회비를 내면 몇 시간이든 와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게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공정주택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예, 그보다 먼저 혹시 지난달 25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미국의 판도를 새롭게 할 역사적인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동성결혼 합헌 판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날 연방대법원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이 동성혼 합헌 판결이 워낙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묻혀버리긴 했지만
네.
예, 바로 이 공정주택법과 관련된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 연방대법원이 내린 공정주택법 판결 역시요. 미국의 지형을 새롭게 그릴 만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난 2008년에 텍사스에 있는 한 시민단체가 텍사스 주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부터 시작된 건데요.
네.
예, 그동안 일각에서는 이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가 점점 더 구분되는 현상에 대해서 정부기관이나 주택건설업자들이 세금 보조금 지급 같은 교묘한 방식으로 분리를 조장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날 연방대법원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차별적인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건 공정주택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공정주택법이라는 이름부터요. 공정한 주택정책을 추구하는 그런 법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이 미국의 공정주택법 Fair Housing Act는 1968년에 제정된 법인데요.
네.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 등에 상관없이 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빌릴 때 부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1960년대라면은 미국에서 민권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대였죠.
예, 그렇습니다. 이 1964년에는 공공장소에서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이 민권법이 통과가 됐고요.
네.
예, 이어서 이듬해인 1965년에는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됐었습니다. 이 공정주택법의 경우는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이 마틴 루터킹 목사가 암살당한 지 일주일 만에 이 민권법 관련 법안으로 1968년 민권법 타이틀 8이라는 이름으로 전격적으로 제정된 겁니다.
네. 그럼 공정주택법을 실행하는 주관 부처가 어딘가요?
예, 연방주택도시개발부인데요. 이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페어하우징은 당신의 권리입니다라는 문구가 있고요.
네.
예, 영어는 물론이고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그리고 한국어 등으로 이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나라 언어로 만들어놨다니까요. 이 공정주택법이 특별히 인종이나 출신국 같은 그런 것에 따른 불공정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러면 어떤 걸 주택 관련 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을 이유로 주택을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걸 거부하는 행위가 있고요.
네.
예, 또 제공할 주택이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의뢰인에게는 좀 더 나쁜 조건을 제시해서 집 구입이나 임대를 어렵게 만든다든지 반대로 마음에 드는 의뢰인에게는 특혜를 제공하는 그런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 어떤 특정한 인종이나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광고를 내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네. 이 미국은요, 장애인들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복지 혜택이 잘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택 문제에 있어서도 보장을 받고 있겠죠?
예, 물론입니다. 이 공정주택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이 출신국에 따른 차별만 금지했었는데요.
네.
예, 1988년에 장애인과 가족 상태에 대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판매나 임대를 거부하는 건 물론 위법이고요. 장애인들이 집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 주택을 개조한다든지 변경하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집을 빌려주는 임대주로서는요, 그 장애인이 임대 기간이 다 해서 떠나고 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자면 또 곤란할 테고 손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장애인이 이사할 때 주택을 원래 상태대로 복구 시키기로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 적절한 경우 이런 변경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이 아파트 같은 공공 입주 건물의 경우 장애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건축하지 않는 것도 공정주택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네. 그러면 1988년에 추가됐다는 이 가족 상태에 대한 조항은 뭘 말하는 건가요?
예, 18살 미만의 자녀가 있다거나 또는 앞으로 출산할 예정인 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건데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이 아기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든지 또 아이들의 장난으로 집이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이 꺼려진다 해도 이걸 이유로 집을 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또 부동산 중개인이 일부러 어떤 특정 지역의 집만 소개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공정주택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이고 강력한 지침에도 불구하고요. 그동안 미국의 주택 분야에서 알게 모르게 불공정한 차별이 있었다는 거군요.
예, 예를 들어서 이 미국에서는 대부분 집을 살 때 집값을 한꺼번에 다 내지 않고 융자를 받아서 삽니다.
예.
예, 어느 정도 이 집값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내고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사려는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는 그런 형태로 이 모기지 융자라고 부르는데요.
네.
예, 이 공정주택법은 이 모기지 융자에 대해서도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기지 융자에 있어서 인종별로 제법 차이가 난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 올해 초 미국의 부동산 전문 사이트인 진로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흑인은 12.3%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 가운데 겨우 3%도 채 못 되는 사람들이 모기지 융자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인구의 17%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남미 히스패닉계 역시 5.5%만 이 모기지 융자 신청을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도 또 반면 모기지 융자 거부율은 높은 편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흑인의 모기지 융자 거부율은 27.6%로 백인의 10.4%보다 3배 가까이 높았고요. 히스패닉계의 모기지 융자 거부율도 21.9%로 백인의 2배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아시아계는 흑인과 히스패닉계보다는 상대적으로 거부율이 낮았습니다.
네, 이 모기지 융자를 잘 받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주택 소유 비율에서도 뒤처진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진로 조사는 2013년 연방 정부 당국의 자료를 토대로 한 건데요. 이 전국적으로 볼 때 백인의 70% 이상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히스패닉계는 45%. 흑인은 이보다도 못 미쳐서 42%에 불과했습니다.
네. 자, 흑인과 히스패닉계 모기지 융자 거부율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뭔가요?
예,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흑인이나 히스패닉계보다 백인이나 아시아계의 소득이 더 높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네.
예, 돈을 빌려주려면 아무래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안심하고 빌려줄 수 있겠죠.
네.
예, 그런데 이 소득이 많다면 그만큼 확실한 안전장치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네.
예, 모기지 융자 회사들은 융자 심사를 할 때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히스패닉이나 흑인의 융자 조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 흑인 인권 단체들은 모기지 융자 대출 과정에 분명 보이지 않는 인종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집을 소유한다는 게 이 부의 상징이자 저축 또 투자의 수단으로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종 간의 대출 격차 역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스타라잡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1분 지났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미국 50개 주를 가다 이어가도록 하죠. 스티비 원더가 부릅니다.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골랐습니다. 네 번에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켄터키주 다녀왔었죠?
네, 미국 동남부에 있는 이 켄터키주는 종교적이고 또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게 남아있는 주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이 세계적인 닭튀김 회사죠. KFC 1호점이 바로 이 켄터키주에서 탄생한 거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오랜 군부 독재를 끝낸 미얀마에 지난달 이 최초의 KFC 매장이 들어섰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예.
예, 미얀마 사람들에게 이 KFC는 단순히 어떤 음식이 아니라 이 자유와 개방의 상징 같은 거였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켄터키주가요, 종교적 색채가 강한 반면에 전국에서 이 입담배 재배를 가장 많이 하고요. 또 전 세계 버번 위스키의 95%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켄터키주는 가장 건강한 50개 주 순위를 매기는 조사에서 종종 밑바닥을 차지하곤 합니다.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예, 오늘은 로지애나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루이지애나는 미국 대륙의 가운데, 그리고 가장 남쪽 멕시코만과 접하고 있는 주다. 루이지애나의 주도인 베톤루지와 루이지애나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뉴올린스 모두 다 항구 도시인 건 바로 이렇게 만을 끼고 있는 지정학적 이유가 크다. 루이지애나주 박물관을 가면 여러 나라 국기가 실내에 쭉 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그리고 지금의 미국 국기까지 다 루이지애나를 거쳐간 루이지애나와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다. 특히 프랑스와 인연이 깊다. 미국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루이지애나 영토 매입 사건이다. 미국 건국 초기 북미 대륙은 동쪽은 미국, 가운데는 프랑스, 서쪽은 스페인, 북쪽은 영국이 나눠 지배하고 있었다. 당시 루이지애나 영토는 미국 대륙 가운데 있었고 프랑스 땅이었다. 힐러리 터틀 루이지애나 부주지사실 홍보 담당관의 설명을 들어보자.
Sure. So in 1803, the Louisiana purchase doubled the size
of the Union. 1803년에 미국은 루이지애나 영토를 프랑스로부터 구입했습니다. 당시 미국 전체 영토의 두 배에 달하는 땅이었죠. 지금의 루이지애나주 크기가 아닙니다.
당시 군비가 필요했던 프랑스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한반도의 10배쯤 되는 이 엄청나게 큰 땅을 미국에 1,500만 달러에 팔겠다고 제안했고 미국은 이를 사기로 한다. 미국은 이 루이지애나 영토를 구입한 덕분에 서쪽으로 영토를 더욱 늘려갈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이듬해 이 엄청나게 큰 땅을 나눴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오늘날의 루이지애나다. 루이지애나라는 이름도 태양왕이라 불리던 프랑스 루이 14세 이름을 딴 거라고 한다. 1900년대까지 루이지애나주는 법률과 공문서를 작성할 때 영어와 프랑스어를 병행했다. 지금도 루이지애나에는 프랑스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영어와 프랑스어를 둘 다 구사하는 주민들도 제법 많다고 한다. 음식에서도 그 흔적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한다. 다시 힐러리 터틀 홍보 담당관의 설명이다.
Well, we have some of the best cuisine. We have a melting pot of cooking styles with influences from the Spanish, the French, the Caribbean.
음식이 맛있는데요. 스페인, 프랑스, 아프리카 등지의 음식이 해산물과 어우러져서 아주 독특한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중 하나가 건보라는 요리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 가운데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루이지애나의 남쪽은 프랑스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반면 주의 북쪽은 영국계 사람들이 많이 산다. 종교적 구분도 조금은 가능해서 유럽 색채가 많이 나는 남쪽은 가톨릭, 북쪽은 개신교인들이 다수를 이룬다고 한다. 루이지애나주는 1812년에 미국 연방의 18번째로 가입했다. 그리고 남북전쟁 당시에는 연방에서 탈퇴해서 남부연합에 가입한 주다. 패전자의 상흔은 엄청났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엄청난 피해를 입은 루이지애나는 전쟁이 끝나자 파산할 지경이었다. 흑백 간 분열도 여전했다.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흔히 KKK라고 부르는 쿠클럭스 클랜의 주 활동 무대 가운데 하나가 이 루이지애나 주다. 그리고 지금도 종종 인종차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현재 루이지애나 주의 주지사는 인도계 출신의 바비 진달이다. 루이지애나뿐만이 아니라 전 미국을 통틀어 인도계가 주지사가 된 건 바비 진달이 처음이다. 자, 분위기가 조금 딱딱했다면 이번에는 한번 바꿔보자. 루이지애나 주 전역에서 해마다 열리는 마르디그라 축제는 루이지애나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가면을 쓰고 멋진 복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다. 마르디그라 축제는 루이지애나 말고 다른 곳에서도 열리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루이지애나 주가 처음이라고 한다. 183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됐다고 하니 벌써 15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마르디그라라는 말 자체는 고기를 먹는 화요일이라는 뜻이라는데 기독교의 성일 가운데 하나인 제2수요일을 맞기 전에 고기를 모조리 먹는 풍습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이날이 되면 주 전체가 시끌벅적하다. 재즈도 물론 빼놓을 수 없다. 뉴올린스 흑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음악의 한 형태는 이제 흑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미국인,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음악이 됐다.
New Orleans being the birthplace of jazz.
뉴올리언스는 재즈의 고향입니다. 뉴올리언스에서 재즈가 만들어졌죠. 유명한 재즈 음악가 루이 암스트롱도 루이지애나 출신입니다.
루이지애나는 멕시코만과 접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바다와 관련된 산업이 발달해 있다. 예를 들어 조선업이라든가 수산업 같은 걸 들 수 있다. 특히 루이지애나는 해산물이 유명한데 그 가운데서도 새우잡이는 전국에서 최고라고 한다. 그리고 미시시피강 상류에 있는 뉴올린스는 북미 대륙에서 가장 바쁜 항구 가운데 하나다. 어업이 발달했지만 루이지애나주 사람들은 농사도 짓는다고 한다.
But we take advantage of one of the longest growing seasons.
루이지애나가 남쪽에 있다 보니 작물이 성장하는데 좋은 기후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주로 루이지애나주의 북쪽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하는데요. 옥수수와 사탕수수, 쌀, 면화 재배 같은 걸 주로 하고 있죠. 주 전체로 볼 때 관광 수익도 제법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가 하면 루이지애나는 멕시코만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해 있다.
Well, Louisiana relies on its petrochemical industry.
루이지애나 주산업 가운데 하나는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광업 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멕시코만 유전과 관계가 있죠. 하지만 몇 년 전 BP사가 운영하는 유전에서 폭발 사고가 생겨 석유가 누출되는 일로 큰 피해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BP사가 피해를 배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발표돼서 루이지애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주가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It comes in wherever he turns. He regards Katrina as a worthy adversary.
No water, no food.
이제 다음 달이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루이지애나를 휩쓸고 간 지 10주년이 된다. 2,000명 이상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터전을 잃었던 참사였다. 그때와 지금 루이지애나 사람들은 얼마나 변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 엄청난 자연의 위력 앞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배웠다고 한다. 루이지애나주 정부가 주 단위 학업 성취도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카트리나 이후 주 전체 학업 성취도가 눈에 띌 만큼 올랐다는 점도 흥미롭다. 힐러리 터틀 루이지애나 부주지사실 홍보 담당관의 설명이다.
We need a better plan for our levees to ensure that they don't break.
루이지애나 당국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더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참상을 자료로 보관해 놓은 박물관도 있죠. 그때의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루이지애나 사람들은 태풍 카트리나 사태로부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 루이지애나 사람들은 다음 달 있을 카트리나 10주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주.
재벌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루이지애나주의 동전은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갈색 펠리칸과 음표가 흘러나오는 트럼펫, 그리고 루이지애나 메이비라는 글자, 1812년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각각 의미가 있을 텐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예, 먼저 이 1812년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루이지애나가 연방에 가입한 해를 말하고요. 루이지애나 매입 역시 이 루이지애나 역사, 또 미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트럼펫은 아마도 재즈 음악과 관계가 있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이 트럼펫은 재즈 음악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악기죠.
네.
예, 특히 뉴올리언스가 배출한 재즈 음악가 루이 암스트롱의 트럼펫 연주 실력은 이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네.
예, 그리고 또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갈색 펠리컨은 이 루이지애나주를 대표하는 새라고 합니다. BP사 원유 누출 사고로 이 기름 범벅이 된 이 갈색 펠리컨들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 사태 심각성이 고스란히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Alabama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and more.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루이지애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상 속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wrap up, to wrap up입니다. 오늘 let's talk about when you can use the phrase wrap up, to wrap up.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wrap up 이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Are you almost done with the PowerPoint project? We don't have much time.
I have one more slide to complete.
Well, just wrap up what you're doing and we'll finish it in the classroom. We can't be late.
Okay, okay. Can you grab my backpack and my books?
Yes.
오늘은 어드레스와 토니가 서둘러 맞춰야 할 조별 과제가 있었습니다. 어드레스가 토니에게 Are you almost done with the PowerPoint? The PowerPoint 거의 다 했니? We don't have much time.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라고 하니까 토니가 I have one more slide to complete. 이제 한 장만 하면 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드레스가 Well, just wrap up what you're doing and we'll finish it in the classroom. 그럼 하던 것 마무리하고 교실에서 끝내자. We can't be late. 늦으면 안 돼. 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토니가 Okay, okay. 그래, 알았어. Can you grab my backpack and my books? 야, 저기 있는 내 가방이랑 책 좀 들어줄 수 있니? 라고 물었고 어드레스는 Yes, 라고 대답했습니다. We'll keep today's phrase wrap up in mind and now we'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again.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Are you almost done with the PowerPoint project? We don't have much time.
I have one more slide to complete.
Well, just wrap up what you're doing and we'll finish it in the classroom. We can't be late.
Okay, okay. Can you grab my backpack and my books?
Yes.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wrap, W-R-A-P, wrap up, U-P, wrap up입니다. When you wrap up, It means to complete something, to bring something to an end. 하던 일을 마무리 짓거나 매듭 지어야 할 경우 wrap up, wrap up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wrap. wrap는 무엇무엇을 싸다, 포장하다 라는 뜻이죠. 참고로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wrap sandwich, wrap sandwich는 채소나 고기 같은 것을 얇은 밀가루빵에 둘둘 말아서 만든 음식인데요. 이처럼 wrap up, wrap up은 무엇인가를 둘둘 말듯이 하던 일을 마무리 짓고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교수님이 수업을 마치면서 It's time to wrap up today's class. It's time to wrap up today's class.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좋은 예가 되겠네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Are you almost done with the PowerPoint project? We don't have much time.
I have one more slide to complete.
Well, just wrap up what you're doing and we'll finish it in the classroom. We can't be late.
Okay, okay. Can you grab my backpack and my books?
Yes.
오늘 배우신 영어 표현, wrap up. 무엇무엇을 마무리하다. When you wrap up, it means to complete something, to bring something to an end. Wrap up.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engbangsu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VOA. VOA. VOA. VOA. VOA. VOA. VOA. VOA. VOA. VOA.
VOA. VOA. VOA. VOA. VOA. VOA. VOA. VOA. VOA. VOA. VOA. VOA. VOA. VOA. VOA. VOA.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여전히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 같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은 비인간적인 처우와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감자들은 강제 노동은 물론 고문과 성폭행, 굶주림, 그리고 강제 낙태를 당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또 공개 처형과 실종, 고문과 임의적인 구금도 만연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법제도는 독립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 가족이 심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넘어온 여성 중에는 인신매매단의 희생물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톰 말리노스키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북한 주민들은 남한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소신을 말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북한에서는 주민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외부 세계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인식이 생기고 있습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북한 정권은 그동안 외부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해왔지만 지난 몇 년간 그 능력이 상당히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같은 추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외부 정보를 유입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라며 그렇지만 일단 변화가 시작되면 그 변화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돼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변화가 시작되면 그 날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